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의 말씀까지. 예,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간간히 안식월과 연구월에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고 감사하게 한 지인이 이렇게 집을 좀 빌려주셔서 좀 재정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조그만 다락방에 있었는데 아침마다 다락방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창가에 이렇게 나무들이 바람에 이렇게 일렁일렁 거리면서 그냥 그 자연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했었거든요. 이제 몇 주가 지나는데 나무들에 비친 그 나뭇잎들이 우리 성도들의 얼굴로 막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막 이러는 것 그래가지고 아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그래서 나무들이 꽃들이 찬양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현장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니까 이게 더 정말 아름답고 기쁘네요. 네. 네, 설교 끝내면 안 되겠죠? 연구월 동안 한 성도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심코 받았는데 한 2시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예, 철학적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 철학적 질문은 뭐냐면은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이 왜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지구를 또 왜 만드셨고 사람은 또 왜 만드셨습니까? 뭐 저는 감사하죠. 이제 다 많은 대화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제 결론에 이르렀거든요. 그런 이제 철학적 질문을 이제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께 성령께서 저에게 부으시는 그 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게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스바냐가 이렇게 노래를 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아, 이게 굉장한 파워풀하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 제가 되뇌이고 답을 주었더니 이제 거의 그 의문의 해결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왜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왜 만드셨을까? 여기에 답이 하나 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사랑의 하나님, 뭐 은혜의 하나님 뭐 이런 게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하신 자충족적으로 기쁨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를 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을 심으셔가지고 그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 표현이 되는데 기쁨이 너무 감격하면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말이 나오자는 상태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너무 기쁘니까 이렇게 막 그 상태 이게. 또 하나는 기쁨이 너무 하면 막 춤을 추게 되고 나도 모르게. 참고적으로 저는 이제 춤을 정말 못 추는 사람이고 로봇캅인데 로봇캅 춤추는 애. 근데 정말 기쁘니까 어느 날 막 춤을 추게 되더라고요. 제 인생 가운데 많은 기쁨이 있었지만 지금 벅찬 감격의 순간을 떠올려 봤을 때 첫 번째 결혼식 날에 정말 기뻤습니다. 무슨 많은 얘기 안 할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첫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 첫 아이의 탯줄을 끊을 때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쭉 나오면서 하나님께 그 감동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 벅찬 감동,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인간들이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기쁨이 있겠지만은 이걸 이기지 못하는 그 기쁨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주고 싶은 거고요. 만드신 목적이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길 원하는데 문제는 사단의 존재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이 기쁨을 빼앗긴다는 얘기입니다.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유머는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이다. 그것은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우리의 욕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의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아야 한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기쁨을 빼앗아가고 슬프게 살고 절망 속에 허덕이게 만드는 것처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 놀아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사단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까 토마스 왓슨의 청교도 신학자의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 전략은 뭐냐니까 이 세상이 쾌락에 자꾸 빠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기쁨에 빠지게 되면 그게 이제 나중에 중독 증세로 나아갑니다. 제가 이제 4부의 젊은 이들에게도 설교할 텐데 젊었을 때 그 쉽게 빠지는 중독이 뭐죠? 인터넷 중독, 밤새도록 오락을 하고 막 이런 것이 그때 당시에는 기쁘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허망한 것처럼 끝나게 되거든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사단의 전략이 뭐냐니까 저를 보세요. 예. 아침부터 두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두 눈을 보시고 예. 요거를 잘하거든 사단이. 요게 뭐죠? 편집을 잘해가지고 그 앞뒤 문맥을 다 자르고 어떤 단어나 한 문장이 여러분들의 뇌리에 팍 박혀가지고 거기에 그냥 매몰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부부 사이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막 서로 감정을 해다가 뭔 단어가 탁 박히면은 가만히 있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하고 그 늪에 빠져가는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사단이 이걸 너무나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팩트 자체는 다 사라지고 이제 그 단어 문장이 저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늪에 빠지게 되죠. 제가 청소년기 시절에 어느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아이 찌질이 같은 녀석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는 사실 찌질이가 아닌데 그 찌질이 같은 녀석이 그 단어가 저를 옥죄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동안 그래 나는 찌질이야. 우리 집은 못 살아. 우리 집은 가난해. 우리 집은 평안이 없어. 막 이런 것에 빠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도우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 교회 수요예배 한번 오셨습니다. 거기 보면 중요한 책 하나를 이제 소개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그 책을 이번에 연구할 기간에 읽었습니다. 거기 책이 뭐가 있냐면은 사연으로 움직이는 가정이라고 하는 저 책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연이라는 단어를 풀어요. 근데 이제 사연이라는 게 뭐냐니까 방금 그 얘기하는 그 너는 찌질이야 라고 하는 그 과거의 단어와 이런 것들이 사연처럼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문장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연은 실세입니다. 사람이 사연으로 살아가는 한 사연은 사람보다 더 뭐가 되고 큰 힘이 되고 더 큰 자가 돼요. 부정적 과거의 부정적 스토리와 그 단어가 여러분을 꽉 짓눌러가지고 행복과 기쁨을 앗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사연으로 계속 여러분의 인생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사라지고 점점 늪에 빠지는 거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암송하는 분 크게 암송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는데 자, 내가 그리스도 왕 이거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는 암송 구절입니다. 반석인들 아시죠? 예, 그냥 눈 뜨고 암송합시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수많은 사연으로 묶여있는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연으로 바꿔가시는 역사 복음입니다. 과거에는 묶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 새로운 스토리,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인생,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이 기쁨에 대해서 제가 요리를 잘해서 여러분에 먹여드리겠습니다. 한 달 이후에는 여러분의 주름살이 한 10개는 펴졌으면 좋겠고, 얼굴에 광채가 회복됐으면 좋겠고, 마음에 있었던 묶였던 것들이 막 풀어져서 온 교회가 기쁨으로 하나 되는 아버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니까요.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존재 자체로 너무나 기뻐하시는 존재인데 찌질이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쓰게 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네 개를 쓰게 됩니다. 이 책을 쓰는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 굉장히 좀 피곤에 쩔어 있어 쓰겠구나라고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살펴본 빌립보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에 편지를 하게 되는데 자 2절 말씀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오히려 선포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꽉 찬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꽉 찬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옆에 사도 바울을 지켰던 간수가 사도 바울의 행태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자가 제대로 미쳤던지 아니면 뭐에 홀렸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감옥에서 막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하고 아침 저녁 일어나서 뭐 기도를 하고 뭐 편지를 쓰는데 전혀 지친 기색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했을 때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죠. 도대체 저 안에 있는 무슨 에너지가 저를 기쁘게 하였는가?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사연을 속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수많은 사연의 스토리를 써도 마땅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젊음을 다 바쳤는데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절망과 한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오해하게 합니까? 하나님 여기서 기적처럼 나를 주여 데려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문이 열리게 하는 막 이런 걸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 필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감격했던 기쁨의 원동력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내가 항상 간구한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큰 원동력을 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아멘. 사도벌이 정말 감격하고 기쁘게 여겼던 단어 하나는 참여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참여라고 하는 단어를 박스를 치거나 줄을 밑줄을 쫙 걸어놓으세요. 여기에 코이 이 참여라고 하는 단어는 코이노니아인데 화면을 보시면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펠로우십, 교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먹고 대하는 관계. 여러분 부족하지만 오늘 예배 드리시고 카페 고개 가셔서 펠로우십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자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보시면 함께 공동의 무엇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합력하여 무엇을 이뤄간다고요? 선을 이뤄갈 때 기쁨이 찾아온다. 합력하여 주의 일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 기쁨이 온다. 여러분 아이들은 이 기쁨이 단조롭습니다. 그리고 오래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기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기쁨도 있을 수 있어요. 움켜져서 먹고 막 마실 때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시적이에요. 성숙한 기쁨이라는 것은 이타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뻤던 것은 그들이 성숙했다는 증거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이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은 이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 당시에 모체인 교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서울 반석 교회는 사실 모체인 교회 중에 하나죠. 우리 교회가 공동 파송을 하고 하게 되면 그 선교사는 우리 반석 교회를 모교회 모체인 교회를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분리 개척을 한다거나 또 교회를 개척에 힘을 써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났을 때 서울반석교회는 모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체가 된 교회가 극심한 가뭄과 가난으로 인하여 큰 타격을 받게 되니까 힘을 들였던 소식이 주변에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체인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까 브랜치, 가지였던 교회들이 일어나서 돕기 시작하는데 가장 앞섰던 교회주가 하나하나가 어느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서 8장 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 여기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교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힘써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을 여러분 읽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환란의 많은 실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이러니하죠.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던 것을 다 압니다. 누가요? 빌립보 교회. 왜 그럴까요? 이때는 로마 황제의 통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2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20년이 되어도 너가 그리스도인이면 시민권을 주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황제의 박해 안에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숨죽이면서 모이는 거예요.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이렇게 숨죽이면서 오신 분 계세요? 당당하게 오셨죠? 너무 기쁘게 오셨죠? 근데 이때 이 빌립보 교회도 그러지 모지 못한 거예요. 숨죽이면서 자기네들이 지하 동굴에 막 모여가지고 때로는 정치적 박해를 받으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이 헌금이죠,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한술 더 뜹니다. 3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뭐하도록? 친하도록 자원하였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한술 더 뜹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화면을 보세요. 그들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구제하는 활동에 참여할 특권을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 교회가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극심한 환란 속에 어렵지만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아 우리의 모체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하고 힘있게 기도하여 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어느 기쁨이 더 클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도움을 받았고 섬김을 받았던 교회가 어려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힘이 기쁨의 원동력이 된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좋은 그 문장이 있어서 두 개를 준비해봤는데 위에는 남자 성도님들이 읽고요. 밑에는 여자 성도님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한번 해주세요. 자, 남자 성도님들 시작. 밑에 내가 아멘을 강조는 안 할게요. 뭔 말인지는 알겠죠. 내 지갑의 문이 열리고 뭔가 나누고 베풀 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더 배가가 되는 걸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저도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확장하고 선교하는 일에 실력을 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든 뭐 태국이든 중국이든 할 것 없이 우리가 이곳에 있는 뭐 하늘나무부터 시작해서 오늘 탈북민 할 것 없이 복음을 참여하는 일에 힘을 다할 때 온 교회가 기쁨을 하나 돼요. 이게 뭐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할 것 없이 참여하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쁨에 대한 메시지를 드릴게요. 6절 말씀인데 이거를 암송구절로 삼아가지고 제가 저 카페콕에 서서 이것을 암송하면 커피를 드릴까 말까 고민 중에 있다가 그렇게 안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6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저를 따라 합시다. 기쁨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핵심 단어입니다. 여기 6절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서 다시 한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주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면 됩니다. 이 확신이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각도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얘기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묻고 잠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너희들 서로 지금 내 죽음을 앞두고 서로 토론하고 있느냐? 근심하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계시냐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자,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무슨 사건이죠?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하면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될 텐데 주님의 기쁨은 부활 사건이 갖고 있는 정서적 고향 정도에 머물지가 않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기쁨은 부활로 인하여 그 순간만 기쁘는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근심이었지만 기쁨이 찾아오므로 그 기쁨이 고난과 고통을 삼키는 것을 너희들 경험할 거야.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셨죠? 제가 우리 직접 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아내가 새 아이를 낳는데 새 아이를 낳기 전에 이게 입덧을 하거나 막 고통 속에서 제가 그걸 잘 압니다. 근데 아이를 안고 품에 안는 순간 예전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얼굴이 완전히 환한 모습을 제가 세 번이나 발견을 해요. 고통이 다 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요즘에 제가 아내랑 야 우리 네 명 날 걸 그랬다. 당시 애기 참 잘 난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이 고통의 고통은 기쁨이 찾아오면 고통은 물러간다.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죽음의 십자가가 다 잊혀진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가 않고요. 22절 말씀 보니까 자 이거를 잘 묵상하고 마음이 새겨야 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뭐할 것이요?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땅에는 부활해서 승천을 하지만은 다시 내려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일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라는다는데 이것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외롭고 힘들 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영원히 너희 기쁨 빼앗기지 않도록 너희를 보호할 거야. 성령으로. 그리고 마지막 내가 다시 오는 재림의 날에 모든 기쁨의 완성을 그때 선포할 거야. 마침내 너희들의 기쁨이 완성될 것이야. 그럼 여러분 어디에서 벗어나면 됩니까? 편집. 사탄은 늘 현실을 보게 해요. 아 이것 때문에 아프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어렵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왼수 때문에 힘들고 막 계속 여기에 몰입하게 하거든요. 신앙은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확신하노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편집 기능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젯밤 다시 러닝을 시작을 했는데 첫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 막 미치겠죠. 근데 어느 순간 마지막 바퀴를 딱 돌고 나면 마침내 희열이 팍 오거든요. 아 그래 됐어. 우리 주님 바라보는 신앙은 마침내 신앙이에요. 마침내 주께서 여론의 모든 것들을 신원하실 것이다. 주님이 기쁨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많은 것들을 안 하고 그냥 아침 묵상하고 좀 걷고 숲을 가고 뭐 이랬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곶자왈이라는 곳을 제가 몇 군데를 갔는데 어느 곶자왈을 돈 내고 가라 그래가지고 좀 기분이 살짝 안 좋았는데 그 환상숲 곶자왈이라는 곳을 갔어요. 여러분 곶이라는 건 제주도 방언으로 이게 숲이라는 뜻이고 자왈은 뭐 나무 암바 뭐 이런 뜻에서 제주도에서 말하는 방언으로 숲입니다. 환상숲 곶자왈을 갔는데 거기 이제 숲 해설가가 나와서 해설을 해주는데 굉장히 은혜가 있었어요. 수금 해설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주도는 이제 화산으로 이루어진 섬이기 때문에 애초에 흙이 없었답니다. 흙이 없어서 나무들이 씨앗이 뿌려졌을 때 이렇게 바람이 날려서 뿌려졌겠죠. 그 나무들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밟은 땅도 이제 오랜 세월 속에서 나뭇잎들이 막 썩어가지고 흙이 된 건데 애초부터 흙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두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 이제 곶자왈에 있는 이제 저 나무들의 생태가 조금 일반적인 나무랑 좀 다릅니다. 뭐가 보입니까? 뿌리가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흙이 없으니까 흙 저기 뿌리가 다 드러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흙이 없으니까 바람이 막 불 때 이 나무들이 생존 방법이 뭘까요? 현무암을 꽉 붙드는 힘으로 버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뿌리를 밑에 내릴 뿐만 아니라 버티기 위해서 뿌리의 근육이 그분의 표현이 근육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육이 점점 세져서 꽉 붙들어가지고 폭풍이 칠 때마다 더 내려가고 근육을 생겨서 나무들이 생존했다. 저는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아, 그래 저게 믿음이라는 거구나. 마틴 루터가 행위와 믿음 사이에서 막 흔들릴 때 그가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이다. 사탄이 내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내게 불신자들이 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은을 주지 않았다. 내가 왕의 부유함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부유함은 순간의 기쁨을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너는 우리 주 하나님의 소유물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게 나 자신을 갖다 주었어. 나는 내가 비추게 하는 태양이나 달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인 나의 독생자를 가져다 준 것이다. 이 아들은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부유한 자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붙들었던 수많은 경제적인 이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주를 향하여 복음에 동참한 것들만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할 것이라는 이유는 여러분의 모든 기쁨의 근원 대신 그분이 그분으로 인한 원인과 결과만이 영원할 것이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 가장 부유한 자인 것이다. 환난이 오고 때로는 슬픔이 찾아오고 폭풍우가 불 때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뿌리를 깊게 내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십시다. 마지막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빌립보서 1장 17절 제가 동영상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하고 18절입니다. 그러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엇이 느껴집니까? 기쁨은 당연하게 오는 결과가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기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선포해요. 자기가 비록 매어임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매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삶에 선포하더라고요. 내가 나의 매임을 통하여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으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선포가 큰 파도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선포가 점점 큰 파도를 일으켜요. 그래서 감옥에는 그의 정서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우울이나 나쁜 상황들을 지배하여 그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기쁨의 감정이 슬픔과 절망의 감정을 뒤삼아 엉켜버려 다 사라지게 하는 그 결과를 갖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선포인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우리는 확신하노라. 선포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반석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뿌리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뭐가 또 보입니까? 저 나무는 약간 삐딱한 나무도 있고 올바로 세워진 나무가 있는데 비바람이 올 때 혼자 견디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뿌리와 뿌리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연합해가지고 폭풍우를 견뎌냅니다. 교회예요. 이게 교회. 저 혼자 못 삽니다. 여러분도 혼자 못 살아요. 개강을 이제 할 텐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모든 모임에 참석하세요. 그래서 뿌리를 서로 얽히고 설키는 겁니다. 혼자 폭풍우 못 견딘다니까요. 함께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공동체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집 책에 한번 고백할까요? 염려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더 사랑해 줄게. 자,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조금 간지러워하는 분도 계신데 뭐 할 수 없어요. 뭐 믿음의 근육 키우셔야지. 우리 서로 주의 나라 세워갑시다. 함께 주의 나라 세워갑시다. 할렐루야. 사단에 의하여 여러분의 기쁨이 빼앗겼던 것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끝까지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이죠.
아멘.
반석되신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믿음으로 붙잡아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는 반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뿌리를 얽히셔야 돼요. 혼자 외로워 있는 자들을 놔두시면 안 됩니다. 합력하여 아름다운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공동체 안에 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쉬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